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아람의 베나다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다시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다시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에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에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천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멘.
지난 3일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열왕기상 19장 말씀 나누었습니다. 이세벨 왕비가 갈멜산에서 있었던 일을 들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있었던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 불을 내려 응답하신 일과 그 이세벨 왕비가 키우던 바알 선지자 450명이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세벨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키우던 선지자가 450명이나 하루아침에 죽은 일이 몹시 속이 쓰렸을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에서 최남단 부엘세바까지 약 142km나 도망을 갔습니다. 그 부엘세바 아래는 네게브라고 하는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 왕비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 최대한 도망간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거기까지는 종과 함께 갔고 그 종 사환을 곁에 거기 두고 하룻길을 더 광야길로 들어가서 그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의 삶으로 자신은 넉넉하다, enough,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이세벨 왕비의 위협을 막아주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일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어루만져 주시고 구운 빵과 물 한 병 주었습니다. 우울감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좋은 먹거리는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 시내산까지 약 350km를 걸어서 갔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한 굴에서 이제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고달팠다고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산 앞에 세우시고 강한 바람이 지나가게 하시고 또 지진이 터지게 하시고 또 불이 일어나게 하셨지만 이것들은 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셨던 것이죠. 예, 기적보다 말씀이 더 중요한 것 우리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세 가지 사명을 부여해 주었는데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시리아의 왕으로 삼으라고 하는 것,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는 것,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난의 시기가 다가와도 하나님께서는 7,000명을 남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엘리사가 그 열두 결이소, 그러니까 소 24마리로 밭을 갈다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고 따라간 그것이 19장의 내용입니다. 큰 1번,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먼저 복습해 봅시다. A번,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신앙 성숙에는 직선과 곡선의 모양이 함께 있는 것을 안다. 직선과 곡선의 모양이 함께 있는 것을 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두고도 이세벨 왕비의 살해 위협에 부엘세바까지 도망갔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갈멜산에서 그런 경험을 했다면 그 이세벨 왕비의 위협이 있어도 나를 죽이려면 죽여보라고 반응할 것만 같은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 아닙니까? 예, 그런 선지자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교인들도 충분히 이룰 수 있고요. 또 목회자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게 될 때 당황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앙생활과 신앙성숙이 직선으로만 이루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꽃이 필 때는 다 흔들려가면서 피듯이 믿음도 흔들려가면서 성숙해 갑니다. 그럴 때는 당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직선을 걷고 있다고 할 때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곡선을 걷고 있을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선이라고 하면 소위 세상적으로 봐도 잘 나갈 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봐야 하고요. 곡선, 예, 하는 일이 잘 풀리지도 않고 좌절될 때입니다. 네, 또 그런 곡선일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의 절대 다수는 하나님 내 인생길이 곡선이 아니라 직선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닙니까? 그런데 저 자신을 돌아보거나 또 여러 교우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은 곡선보다 직선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예, 직선일 때는 하나님께 짧게 감사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런데 곡선을 긋게 되면 비로소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하고 있는지, 내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 직선보다 곡선이 우리를 더 훌륭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번,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을 초월해서 임하는 것을 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을 초월해서 임하는 것을 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를 그릿 시냇가로 보내기도 하시고 또 사르밧으로 보내시기도 했고 또 호렙산의 한 굴에 있을 때도 임했습니다. 예, 성경에 보면 여러 다양한 종류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말씀을 들었고요. 에스겔 선지자는 그 바벨론 포로지 강가에서 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사도 요한은 밧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그곳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곳이 있다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믿음 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이 없어서 순종하는 경우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들리는 말씀을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예,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보다 불순종을 하는 것을 더 많이 선택하는 이유는 불순종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내게 이익이 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압니다.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C번,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기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함을 안다. 기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함을 안다. 예,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 지진, 불을 보여주셨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었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예, 기적 같은 일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지 못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을 보고 또 듣고도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는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 즉 말씀의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에 특별히 그러니까 초월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러나 기독교는 초월의 종교는 결코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초월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는 점점 더 강한 것을 원하게 됩니다. 강한 자극 경험? 예, 그래서 기도를 해도 막 그 소리가 점점 더 커지게 되고요. 그 속에서 뭔가 짜릿함을 느껴야 기도했다는 느낌이 들곤 합니다. 저도 과거에 그랬거든요. 예, 자꾸 그런 거 한번 경험하니까 그 경험을 또 하고 싶고 또 더 들어가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고 근데 그게 잘 느껴지지 않으면 오늘 기도는 배렸다고? 이제 이런 생각이 드니까 실망이 많이 되고 했던 때가 한때 있었습니다. 우리가 초월에 집중을 하려고 하게 되면 그 이성을 동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성이 바르게 동원되지 않으면 믿음이 바르게 성장해 가기는 어렵습니다. 초월, 어떤 경험, 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과 같은 이런 경험은 대부분 어떤 특정한 부류, 특정한 사람을 위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 모든 시대, 모든 인류를 위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큰 기적 같은 일도 성경 한 절에 비길 수가 없습니다. 2번 요한복음 16장 33절과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을 암송해 봅시다. 먼저 요한복음 우리 천천히 암송해 볼까요? 이것을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큰 3번 1절에서 12절은 제가 제목을 이스라엘의 남한산성이라고 붙였습니다. 먼저 이 열왕기상 20장은 이스라엘과 시리아입니다.의 두 번의 전쟁이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 김훈이라는 소설가의 남한산성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요. 그 병자호란 때 그 삼전도 굴욕을 막기 전까지 47일 동안 그 남한산성에서 있었던 일을 다루는 내용이거든요. 그 일반적으로 그 전쟁은 겨울에는 하지 않거든요. 따뜻할 때 하는데 이제 그 청에서 넘어오려면은 그 암흑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비겁하게 겨울에 쳐들어왔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때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치욕을 참고 항복해야 한다는 주화파와 끝까지 항전해서 죽음을 택하지 않은 척하파의 두 대립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게 그 남한산성이라는 작품인데요. 그 둘 사이에서 어떻게 결정할까 고민하는 그 인조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데 아람이 쳐들어왔는데 아합이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전쟁 긍긍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제가 이스라엘의 남한산성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4번 아람 즉 시리아의 왕 베나닷은 그의 군대를 총 집결하여 어디를 포위하고 공격했습니까? 1절 같이 볼까요?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공격했습니다. 지금 이 20장이 갑자기 우리 앞에 19장에서 엘리야 이야기 한참 했잖아요. 그러면 엘리야는 갑자기 사라지고 그 이름 모를 나중에 선지자만 한 명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언제 일어났는가 성경이 말하지 않는데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그 엘리야 사건 이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여기 기록했다고 봅니다. 그 엘리야 사건을 보고도 이 변하지 않는 그 아합 왕의 모습을 보고 아합 왕이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이 뒤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여기에는 엘리야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베나닷은 아람 시리아의 왕의 보편적인 이름입니다. 뭐 애굽의 왕이 바로이듯이 그런데 그 열왕기하에 가면 그 아람 왕 하사엘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인 이름은 아니고 그 어떤 즉위한 왕의 이름인데 좀 좋아하는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했던 이름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앞에 기억 못 하시겠지만 그 15장에 그 바하사 때 그 이 베나닷이 등장했고요. 여기 등장하고 열왕기 하에 가면은 또 한 번 더 등장하는데 기본적으로 다 다른 인물일 것으로 봅니다. 같이 보기에는 시대가 좀 기니까 예. 좀 하여튼 그래서 이게 보편적인 이름일 것이다라고 봅니다. 참고로 아람은 노아의 셋째 아들, 셈의 다섯째 아들입니다. 아람 왕 베나닷의 공격에 아람의 왕 32명이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은 아람이 그 중앙 집권국이 아니라 지방 분권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합 그 부족 국가 형태를 띠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제네바로 가기 전에 TV에서 한참 보다가 끝까지 못 보고 간 아쉬운 드라마가 있는데 그게 태조 왕건이거든요. 그걸 한참 보다가 갔는데 그 한 번씩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몇 장면 떠오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왕건의 아버지가 그 송악을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그 이제 거기가 다 그때는 다 그 소위 지방 분권국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힘이 센 사람이라서는 그에게 이제 그 바치고 하는데 이제 이 아들을 크게 키우고 싶은 거예요. 왕건을. 그래서 그 아들 왕건을 궁예에게 바치면서 송악을 함께 바칩니다.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면서 지금 내가 그 왕건과 궁예의 모습을 보는 건지 사울왕과 다윗의 모습을 보는 건지 약간 헷갈릴 때가 있을 정도였거든요. 아무튼 지금 이 그 베나닷이 제일 그 힘이 센 왕이고 아람에서 이제 다른 여러 그 지방 그러니까 호족들이 협력하는 형태라고 지금 봅니다. 북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포위되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도시들은 이미 함락되고 초토화됐음을 의미합니다. 예, 6.25 때, 예, 낙동강 전선만 남았을 때, 딴 데는 다 멀쩡했냐? 그럼 거기만 차지하여. 그거 아니고 다 그냥 밀고 내려온 겁니다. 사마리아 어디쯤 있는지 아시죠? 그 유다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게 둘러서 갔다고 해서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은 저 북쪽에 있거든요. 시리아에서. 그러니까 거기부터 밑에까지 쭉 내려왔으니까 그 중간은 다 그냥 초토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비번 아람왕 베나닷은 아합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사마리아 왕궁의 은과 금, 은 물론 왕이 아름다운 아내들과 자녀들까지도 자신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합왕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2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라 하며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요 왕의 말씀과 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다 하였더니 예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 베나닷은 북 이스라엘이 저항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판단하고 터무니없는 요구로 항복을 받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베나닷이 지금 이러한 것들이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승전국이 패전국에게 요구하는 이 조공과 볼모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아람왕, 아합왕은 베나닷을 내주 왕이여라고 호칭합니다. 이제 더 이상 방어할 힘이 없었던 거죠. 예. 왜냐하면 그 지금 내려온 군사는 너무너무 많고 자기에 있는 군사는 너무너무 적거든요. 대감 또 나옵니다. 세번 아람왕 벤하닷은 다시 사람을 보내 이스라엘의 은과 금을 취하고 아내들과 자녀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언제 사람을 보내겠다고 했습니까? 5절과 6절 볼까요?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일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예, 내일 이맘때 베나닷은 다시 사람을 보내서 그 내 것이다 또 내게 넘기다라고 말함으로 아합의 재산과 또 아내들과 자녀들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 왕실의 재산과 그 사람들 중에 괜찮은 사람들 데려가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 왕실뿐만 아니라 신하들의 집까지 그러니까 즉 국가 전체를 다 약탈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나닷은 진짜 왕은 나고 너는 그저 나의 봉신? 뭐 신하다 이런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베나닷이 약탈에 가겠다고 하는 것은 사람과 물건 가릴 것 없이 가치 있는 것에 가치 있는 모든 것입니다. 예, 그것도 그 다음 날에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뭐 기회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베나닷의 욕망은 끝없이 끝이 없고 또 이스라엘에 받는 수모도 크기가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디번 이스라엘 왕 아합이죠. 은 터무니없고 거절할 수도 없는 베나닷의 요구를 누구를 모아놓고 말했습니까? 7절 볼까요?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이르되 너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겠노라. 예, 나라의 장로들입니다. 사실 아합은 베나닷이 요구하는 것 다 들어주고 그의 신하가 되겠다고 이미 화답을 보냈는데 그것을 이제 들어주는 것이 마땅한데 그럼에도 지금 장로들을 모아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의 요구가 너무 수용하기에는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장로들은 그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장로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장로들이 뭐 교회직뿐이 아니라 그 지역의 원로들이거든요. 그 원로들은 어떤 국가 공무원들이 아니고 그 지역의 어른들인데 지금 이렇게 불러 모은 것은 어떤 자문을 받기 위해서인데 그럼 각 지역에 있던 그 장로들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다 모일 수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 뭐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모였다고는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지금 이 지금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아람 군대가 점점 몰려올 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어 있었거나 아니면 이제 그렇게 아람이 계속해서 지금 파죽지세로 이렇게 치고 내려오니까 그 전에 불러 놓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이 지금 이 아합 왕이 장로들을 이렇게 소집을 했는데 그가 베나닷의 요구에 굽신되다가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자 국가의 위기와 책임을 분배 또는 어떤 회피하는 듯한 느낌도 살짝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내 책임만이 아니라 그 어르신들 당신들도 책임 있는 거 아니냐고 이거 같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2번 아합 왕은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첫 번째 요구는 듣겠지만 두 번째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로들과 백성은 왕에게 어떻게 하도록 가능했습니까? 예, 8절 9절 볼까요? 모든 장로와 백성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 내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득보고하니라. 예, 그 장로들과 백성들, 그러니까 대표자들이겠죠.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말라고 간언했습니다. 이 간언하다는 이 단어는 웃어른이나 임금에게 옳지 못하거나 잘못된 일을 고치도록 하는 게 간언이라는 문자적인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장로들과 백성들이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말라 이게 다 순종하다는 의미잖아요. 예, 그러니까 절대로 그 말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거 우리가 그냥 이거 이러면 나라를 내주는 겁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장로들은 참 신기하게도 베나닷 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 장로들과 백성의 심한 반대에도 아합왕은 첫 제안은 받겠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말라고 했는데 아합왕은 첫 제안은 받겠다고. 그러니까 그 용기를 얻었는지 은과 금은 내어주겠지만 아내들과 자식들을 내어달라는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고 지금 그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앞에서와 같이 아합왕은 베나닷을 내주 왕이라고 호칭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그 베나닷의 감정을 반감을 사지 않으려고 최대한 외교적인 말투 뭐 이렇게 사용합니다. F번 베나닷은 다시 사람을 보내어 사마리아를 부서진 조각 하나도 남지 않게 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아합왕은 어떤 비유로 답했습니까? 10절 11절 볼까요? 그때에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서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같으면 신들이 보리에 벌을 내리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예, 갑옷 입는 자의 비유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나닷은 사람을 보내어서 사마리아가 부스러진 것 하나 없이 하겠다. 이 말은 그 부스러진 것에 그 성경에 보시면 작은 숫자가 있죠. 그리고 아래 보면 티끌이라고 아마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예전에 많이 불렀던 그 복음성가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그 코에 생기를 있죠. 그게 그 영어 노래 보면 from the dust거든요. 그러니까 먼지에서 이게 이 티끌 이 부스러진 것이 티끌이란 그러니까 그 먼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온 사마리아를 잿더미로 만들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갑옷을 입는 자는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고. 갑옷을 벗는 자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 거기서 그 죽으면 갑옷을 벗을 수가 없겠죠. 예, 그러니까 아합은 항복에서 이제 결사항전으로 예, 이제 마음을 바꾼 것이고 그것을 베나닷에게 풍자적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그 당시에 뭐 유행하던 말이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아합의 마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객기인가? 뭐 이런 생각도 저는 듭니다. 주입은 베나닷은 아합왕이 한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진영을 칠, 그러니까 공격할 준비를 갖추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12절 볼까요? 그때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이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며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예, 왕들과 그 32명이죠. 예, 장막에서 술 마시고 있었답니다. 사마리아를 잿더미로 만들 것이라는 대한 경고에 아합왕의 반응 은 이제 싸울 거라고 하니까 베나닷의 분노가 일어났겠죠. 아마 베나닷은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무슨 일이지? 제가 약을 잘못 먹었나? 뭐 이런 정도로 생각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일촉즉발 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력상으로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뭐 뒤에서 살피겠고 다음 시간에도 살피겠지만 그 아람 군대가 죽은 사람이 10만 명이 다 나오거든요. 지금 이쪽은 7천 명 남짓입니다. 예, 베나닷과 아람의 32 왕은 두 나라 간의 전력차를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건 이미 이긴 게임이나 상이나 다름없다고 이미 포기하고 있고. 예, 그래서 그냥 우리는 여기서 그냥 술이나 한잔 하면서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라고 아마 서로 얘기를 나누었을 거예요. 예, 큰 4번 13절에서 21절은 예, 제가 이스라엘의 명랑대첩이라고 썼는데,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 영화가 명랑이죠. 예, 예, 그, 뭐, 이순신 장군은, 그 23전, 23승 했다고 그래요. 그 해전에서 싸운 게. 그 명랑해전을 앞두고 이순신 장군이 그 선조왕에게 장계를 올렸습니다. 장계는 그 왕의 명령으로 외부에 나가 있는 신하가 그 상황을 보고하는 것을 장계라고 합니다. 장계하면서 그게 그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그 상유12 순신불사. 아직 배가 12척이나 남아있고 순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12척으로 133척을 물리쳤습니다. 제가 난중일기를 보지는 않았지만 그 난중일기 말미에 그 명랑 그 해전을 끝내고 난 뒤에 이렇게 써놨다고 합니다. 차실천행, 차실천행. 이번 일은 실로 하늘이 도운 것이다. 예, 생각해봐도 그 바다에서 12척으로 133척 이기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예. 그러니까 일반 사람도 정직하면은 아 이거 내가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구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예, 이 지금 우리가 살필 부분이 그 북 이스라엘이 아람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긴 것을 제가 명랑대첩이라고 제가 썼습니다. A번 국난의 때에 한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아람의 군대가 큰 무리이지만 어떻게 해 주시겠다고 했습니까? 13절 보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그의 손에 넘기리니 너는 이인 줄 알리라 하셨다. 예, 그들을 내 손에 넘긴다. 아합은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풍전등화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보내어 그 주셨습니다. 이 선지자가 누구인지 혹시 엘리야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엘리야라면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 리가 없을 것 같고요. 또 이 아합과 관련 있는 선지자가 나중에 그 뒤쪽에 22장에도 보면 나오는데 미가야 선지자가 있는데 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 좋은 예언 안 하고 흉한 예언만 한다고. 그래서 그 미가야 선지자였어도 아마 이름을 밝혔을 것 같은데 정말 이름 없는 선지자입니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예.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라고 했는데 그 모르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암담한 현실을 확인시켜주는 그 수사 의문적인 표현이죠. 예. 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뭐 있다고 하는데 이 여호와의 말씀이를 그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포, 그러니까 그 말씀하실 내용이 그대로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예. 또 그래서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했는데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은 어디에 주로 많이 보셨습니까? 예. 주로 이렇게 그 열 가지 재앙할 때 이거 하고 나면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여호와는 아직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아직도 주의 백성인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듣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야기인데 아합은 못 알아차리고 있는 거죠. B번 선지자는 아합에게 각 지방 고관의 청년 부하들이 앞장서 싸워 이기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넘겨주셨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누가 싸움을 시작 총 지휘해야 하는지를 물었을 때 선지자는 누구라고 답했습니까? 14절 볼까요?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입니다. 예, 왕입니다. 당신요이죠. 아합이 이르되와 선지자의 대답하되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둘 다 뭐 이르되 아르되 다 둘 다 말하다입니다. 예, 두 사람의 대화가 끊어지지 않고 지금 급박하게 막 오고 가고 있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왕이 청년 부대 즉 이제 정예 부대이죠. 그 이끌고 나가 싸우는 것은 예, 자연스러운 일이죠. 당연하게 그 끌고 나가서 싸워야 되겠죠. 예,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일을 평범한 방법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어쩌면 아합 왕은 특별한 방법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그렇죠. 그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한센병 고쳐달라고. 근데 그냥 가서 씻으래요. 뭐 특별한 거 보여줄 줄 알았더니 너무너무 아닌 거예요. 예. 그런데 평범함 속에 비범함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도 믿음이 견고해지려면 일상이 강해야 합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칙적으로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 를 하는 사람은 수련해서 눈물 한 바가지 흘리고 떼굴떼굴 구름에 기도하는 사람보다 훨씬 믿음이 좋다고. 틀림없습니다. 예,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진두지휘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합 왕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아합은 연구 대상 인물인 것 같아요. 10번 아합 왕이 지방 고관의 청년들, 젊은 부하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 군대를 점검했는데 그들은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15절 볼까요?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는 소위 정예군 232명? 그 일반 군인 7,000명, 총 7,232명. 그러니까 이 숫자를 밝히는 것은 군사력으로는 아람 군대를 이길 수 없음을 밝히는 것이죠. 참고로 이 7,000명과 하나님께서 남겨주시겠다는 7,000명과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네. 예, 뒤에도 보겠지만 아람의 군대는 최소한 10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예, 우리는, 우리 군대는 7,000명이고, 저쪽은 10만 명도 훨씬 넘는다고 하면은, 이 싸우고 싶은 마음이 나겠습니까? 군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사기잖아요. 예. 완전히 바닥에 다 떨어졌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보여줍니다. 예.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그 마음과 그 삶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데 못 알아차리고 있는 거죠. 이번 벤하닷은 여전히 장막에서 32명의 왕과 함께 장막에서 취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 군대를 공격하는 때는 언제였습니까? 16절 볼까요?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예, 정오입니다. 정오. 예, 지금 아무튼 10만 명 대 7,000명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열세이면은 야간에 기습해야 되죠. 최소한. 그런데 대낮이나 갑니다. 물론 그 중동에서 점심때는 너무 더워서 수면과 휴식 시간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 허를 찌르는 공격이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예, 그들의 공격은 정탐꾼들에게 뒤에 보면 다 발각이 됐거든요. 예, 베나닷과 32명의 왕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했기에 계속해서 술에 마시고 취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결과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면 아무도 이기지 못합니다. 한 번씩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토마스 에디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발명가이자 사업가 있죠. 그 토마스 에디슨이 했다는 말 중에 제일 유명한 게, 그 천재는 1%의 영광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문자 그대로 하면은 1%의 영광과 99%의 땀으로 이루어진다거든요. 예, 흔히 이제 이 이야기를 할 때 그 99%가, 야, 천재도 99%를 노력을 해야 되는 거라고, 그 신의 영역은 1%밖에 아니다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데, 에디슨이 이 말을 할 때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1%를 강조하기 위해서 했다고 합니다. 인간이 노력으로 99%를 다해도 마지막 하나님의 그 1%, 하나님의 파이널 터치가 없으면 99%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세상살이와 믿음 생활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 99%의 노력, 땀이 필요합니다. 그 땀이요, 때로는 눈물이 되고요, 또 어떨 때는 피눈물도 됩니다. 그 땀을 흘리고 그 액체를 흘리는 것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파이널 터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예, 그것이 우리를 더 온전하게 만들고 완성되게 만든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번 베나다스의 정탐꾼은 이스라엘 군대가 사마리아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베나다스 내린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17절, 18절 볼까요?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다스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라 하며,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사흥으로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예, 사로잡으라고 했습니다. 예, 지금 소년, 예, 젊은 군인들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아합 왕은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예, 베나다스는 장막에서 계속 술을 마시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동태를 살피는 일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 생각을 안 했던 것은 아니고 늘 신경은 약 좀 쓰고 있었다는 것이죠. 베나다스는 이스라엘이 항복하러 나와도 사로잡고, 이제 보여줘야 되니까 전쟁을 싸우러 나와도 사로잡아라고 했습니다. 그 자기가 이제 군사력이 많기 때문인데, 이게 가만히 생각하면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항복하러 나온 사람을 사로잡는 건 쉬워요. 그냥 줄로 매면 돼요. 오락줄을 받으라고. 예? 근데 싸우러 나오면은, 저건 칼을 들고 오는데 나는 그걸 손으로 잡아야 돼요. 그러면 자기 쪽에 군대의 피해가 굉장히 클 거예요. 예, 싸우러 나오면은 주저하지 말고 다 죽여라고 해야지 쉽게 끝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마 베나다스는 자국군의 손쉬운 승리를 확신했고 이스라엘이 싸우러 나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교만하면 무너집니다. 예, 참 교만하죠. 예. 해보면 마침내 이스라엘 군대와 아람 군대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19절에서 21절 볼까요?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좋으니 아람 왕 베나다시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예, 이스라엘이 아람을 크게 이겼다고 합니다. 예, 이스라엘 군대는 군대의 숫자나 예, 그 7천 명 대 10만 명 또 싸우는 시기 정오죠. 또 싸우는 방법 대놓고 싸웠습니다. 어느 면을 보아도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 아합왕은 아람군이 도망가기 시작한 후부터 전장에 나가 전투를 수행했습니다. 예, 베나다시 패전한 원인이 술이었다면 아합왕이 승전한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번 나눔의 결론, 오늘 배운 것을 적용하여 서로 나누어 봅시다. 갑은 하나님께서는 아합왕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음에도 한 선지자를 보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려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기치 않은 은혜에 임했던 때가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예, 그, 뭐, 성경에 나오는 뭐, 아브라함,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 또 사도 바울 등등, 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의 결과 아닙니까? 예. 그들이 구한대로 그들이 응답받지 않았습니다. 예. 또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다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은 거의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좋은 방법은 우리가 그 세신자반에서 배웠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상황에 대한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뿐만 아니라 믿음은 순종해야 할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가 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순종해야 될, 해야 될 사람은 뭐 무슨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이라든지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든지 그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모릅니다. 예. 그래서 나보다 더 나아 보이는 사람에게 우리가 그 말을 유심하게 들으면 참 예기치 않은 은혜가 임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합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람을 이기는 것은 군인의 숫자와 무기 등으로 볼 때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삶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면 나누어 봅시다. 그 성경에 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저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한마디로 하라고 하면 이렇게 정의를 내리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 외에 설명이 불가능한 사람들. 예.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죠? 백세의 아들을 낳는 것도 그렇고 또 그렇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치사한 인간이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 80세가 되신 분이 그 시편에 유일하게 모세의 시편 하나이지 않습니까? 시편 90편인데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기간에 날아간다고 이제 죽을 때를 기다려야 하는데 그 사람이 예 또 새로운 한 시대를 엮어갔던 거 그 하나님께서 하신 거 아닙니까? 그 제자들이 부르심 받은 거 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악질이 변화된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밖에 설명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신과 자신의 삶의 상황이 이스라엘 군대와 같고 또 자기가 맞이하는 상황이 그 아람 군대와 같다면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해야만 하는 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맛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모든 목회자에게 다 그러하겠지만 제게도 목회는 언제나 버겁습니다. 언제나 힘들고 예.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나 모자라는지, 얼마나 형편없는지, 얼마나 엉터리 같은지 저는 잘 알거든요. 예, 그래서 그 우리가 어떤 내가 작고 초라하고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일 때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크고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비번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봅시다. 갑은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에 아합왕은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아합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니 아람왕 벤하닷에게 내주 왕이라고 호칭했습니다. 예,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 대용품을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예,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분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만든 신은 하나님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신은 언제나 틀린 것입니다. 결코 옳을 수가 없습니다. B번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의 태도를 견지한다. 교만이 아니라 겸손의 태도를 견지한다. 그 잠언 16장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예, 좀 어려운 한자말 중에 경적필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가볍게 여기면 반드시 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 이 베나다시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 베나닷은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의 군대보다 수적으로나 무기로 볼 때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예, 전장에서도 계속 음주에 빠져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무너지는 이유가 실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교만해서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 그 둘 다 제가 해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는데 이런 말 있죠. 정치와 골프는 머리 쳐들면 망한다. 예. 근데 정치와 골프만 그렇게 했습니까? 세상 일이 다 그렇죠. 예. 목회도 똑같고요. 일상의 삶에서도 똑같아요. 아무리 뛰어나고 잘난 사람도 고개 쳐들고 있으면 배기 싫어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런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다음은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안다. 이 말 어디서 들었던 말 같죠? 지난 한 몇 주 전에 그 오바댜 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오바댜가 예, 겉으로 볼 때는 그 참 그 아합이랑 그 붙어 먹고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예, 그 사람도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바르지 못하지만 상황도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참 진짜 특이한데, 예, 그 대놓고 나가서 싸워서, 예, 7,000명이 10만 명을 물리쳤습니다. 예, 기도원 때에 그 미디안 연합군이,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 꼼짝도 못하고 있을 때 기도원이, 예, 뭐, 무슨 총을 들고 간 것도 아니고, 칼을 들고 간 것도 아니고, 그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 들고 나가서 자기들 속에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13만 5천 명 중에서 12만 명이 죽었습니다. 또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협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한번 지나가고 나니까 18만 5천 명이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다 성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들을 볼 때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300명이 13만 명을 어떻게 상대합니까? 또 18만 5천 명이면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예,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그 12명 중에서 10명은 그 상대를 거인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메뚜기로 보고.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상대를 먹이로 보았습니다. 그 차이는 뭡니까? 현실적으로 10명이 더 정확하게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10명이 본 게 틀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게 맞는 이유는 이 10명은 그 현상만 봤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현상과 함께 위에 계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이 땅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예, 하나님을 의식하는 눈을 가진 사람이 바르게 보고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그, 하여튼 눈에 보이는 것은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예. 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고요. 보이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예, 아합왕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었습니다. 예, 구하지 않았는데 선지자를 보내주셨고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 일 후에 예,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이야기가 이어서 나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거죠. 그래서 그는 악한 왕의 대명사와 같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유월절을 보낼 장소를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내에서 물을 기르러 온 남자를 따라가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해할 수 없는 일,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믿음의 사표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의 역사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가만히 눈을 들어보면 정말 주님의 은총이 정말로 많습니다. 예, 우리를 그 은혜 속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 다음 암송 구절은 요한복음과 함께 잠언 16장 18절 읽은 예,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말씀을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합 왕은 아람 왕 베나닷의 침략으로 온 나라가 초토화되고 왕궁에 있는 귀중한 것들과 신하들의 귀중한 것은 물론 소중한 사람들까지 다 빼앗기려는 국난의 시기에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길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니 아람 왕에게 내주 왕이라 부르며 머리를 조아려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 그곳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임금으로 섬기게 하시고 내가 만든 신들 하나님의 대용품을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람 왕 벤하닷은 참 교만합니다.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의 군대보다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여겨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전장에서 그는 술판을 벌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군사력만 볼 줄 알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무엇을 하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있는 교만한 사람이 되기보다 차라리 능력이 모자라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은 유한한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에서 이 말씀을 나눌 때에도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역사심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동행하여 주심이 간증으로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님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또한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또한 구역 모임과 구역장 권찰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